예,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성경 공부니까요. 한 절씩 교독해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왕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교회 시대 때의 그 메시아 왕국과 천국을 보여주는 그 의미로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붙는 거죠. 이 천년의 기간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더 자세하게 20장 1절부터 6절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꼭 드렸는데요. 계시록 19장과 20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견해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시간적인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교회 시대의 현실을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20장도 시간적인 순서로 보기보다는 같은 사건의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걸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거기서 천년 왕국의 다른 견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죠. 19장과 20장을 시간적인 연결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전천년설은 우리가 역사기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역사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계시록 19장과 20장을 하나로 연결된 말씀으로 순서가 있는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나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체 계시록의 내용은 같은 말세.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그 교회 시대의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매우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일곱인, 일곱나팔, 그렇죠? 일곱대접. 일곱인이 떼어지고 일곱나팔이 불고 일곱대접이 쏟아지고 하는 말씀도 순서적인 역사적인 순서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같은 말세의 현실을 여러 면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일곱 번째는 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일곱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오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9장에서도요,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셨고요, 교회가 이르게 될 영광의 현실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현실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봤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이미 다 보여주셨고요. 예수님 재림의 날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도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에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으로 오면 같은 내용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죠. 20장에서도 다시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 시대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최후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패턴이 같아요. 19장과 20장의 패턴이. 따라서 19장의 마지막 전쟁과 20장의 마지막 전쟁은 같은 전쟁이지 두 번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마지막 전쟁을 통해 누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은요, 사단의 종이었던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20장으로 오면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해 이번에는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두 짐승이 심판받고, 두 짐승은 이 세상을 주장하는, 이 세상이 망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이 세상을 미혹했던 사단 마귀가 망하는 것을 20장에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의 다른 면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계속해서 보아왔고요. 19장과 20장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9장과 20장을 시간적인 순서, 어떻게 보면 그 크로니컬한 그 역사적인 순서로 보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천년주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기적 전천년주의자들하고 후천년주의자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봐요. 그래서 먼저 전천년주의를 보면 이미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장으로 오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세워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번 오시는 거예요.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먼저 마지막 전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적을 물리치신 후에 20장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워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최후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번 오는 거죠. 후천년주의자들도 시간적인 순서로 봐요. 19장에서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그의 군대와 함께 대적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 하면,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고, 그렇죠? 교회가 가장 번성하고 복을 받는 때가 임하는 것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20장이 이제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이 땅의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역사기적 전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의 견해는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예수님이나 천국 구원을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세워지는 왕국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니까 사실 개혁신앙 안에서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무천년, 역사기 전천년, 후천년은 개혁신앙 안에서도 다 이렇게 다르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년 왕국의 견해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아무거나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 가지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천년왕국 견해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하는 말씀 사역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역의 방향이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를 믿는 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믿는 방향대로 사역을 해요. 전천년주의자들도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이 무천년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사역을 한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맞으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다 받아들이는 견해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알고 왜 교회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사역 방향을 가지고 가는가를 좀 함께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한 구절씩 풀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가를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20장 1절에서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을 전체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 1절에서 3절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내용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한 가지 현실은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그 기간 동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사단은 결박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5절에는 마지막 전쟁, 최후 심판의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 심판이 임하여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지옥 심판으로 가는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 22장으로 가면 거기는 너무 이제 막 우리가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그 천국 영광의 현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오는 1절과 3절에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에 이제 천년왕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년왕국의 두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의 현실로 보여주시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에 사단이 결박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자주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천사는 예수님이 처음에 피조물로 만들었던 영적 존재로도 볼수 있는데 천사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다 자주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어떤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땅을 밟고 서 있고 그다음에 막주 하나님으로 찬송도 받으시는 그런 천사가 나오세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꼭 천사라고 해서 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천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천사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절에서도 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적행은 이제 음부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렇죠? 지옥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수 있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천사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와 지옥문의 열쇠를 가진 그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냐고요? 그냥 천사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지셔서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산 분으로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음부의 열쇠가 오늘 본문의 무적행의 열쇠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볼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뭘 가지고 내려오시냐 하면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누구를 결박하려고? 사단을 결박하려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요. 그래서 마침내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지십니다. 사단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던지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느 때의 사건으로 보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단을 결박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사단을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빼내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단에 잡혀있던, 사로잡혀있던 세간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을 결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기서 볼수 있는 거죠.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후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사단을 결박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쇠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는 게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단이 결박되어 있어서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해서 사단이 아무 힘도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알려주는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알려주는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보겠지만. 그런데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용을 잡으세요. 이 용은 뭐라고도 불리냐면 옛 뱀이라고도 불려요. 옛 뱀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여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했다. 시험하여. 아담을 미워했던 옛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큰 용, 옛 뱀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사단이 결박되는 모습, 큰 용이 쫓겨나는 모습,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인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사단이나 큰 용이 그렇게 결박되는 모습을 좀 다른 표현으로 보여주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예,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리모트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도 똑같죠. 용, 옛 뱀, 마귀. 근데 내쫓기는 걸로 여기서는 말씀을 하세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내쫓기는 모습이 여기서는 또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사단이 참소하는 잔데 더 이상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적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쇠사슬에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지는 것을 계시록 12장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힘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 푼다는 거예요. 사단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Accuser. 사단은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참소자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은 이 참소자를 잡아서 결박하시고 천년 동안 결박을 하셨다. 그 얘기는 계시록 12장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참소자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성도들, 즉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게 하신 자들,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신 성도들은 사단이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꿰지도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도 못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단이 이제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고 하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신 자들에게는 사단이 참소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따가 이제 그 결론에서도 좀 볼 텐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셨다는 것을 구원 역사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년이라는 시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년이라는 시기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마다 교회 시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알려줄 때 3년 반, 1260일, 몇 주였죠? 그리고 42주 맞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시대를 보여줬고 또 7년이라는 것으로도 보여줬고 상징적인 숫자에 다 여러 가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죠. 천년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가 또 어떤 시대라고 알려주시냐면 7년 대환란 시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인데 또 다른 면에서 이 땅의 현실로는 고난의 시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고난의 시대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속하여 왕노릇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두 면을 천년과 7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교회 시대의 성도의 현실을 천년이라는 영광의 현실로도 보여주지만 7년이라는 환란의 현실로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같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정말로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셨다면 왜 교회는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면 왜 교회는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과 핍박을 거쳐가야 하는 건가?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같은 시대라면서요. 같은 시대의 한 면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왕으로 사단을 결박하셔서 교회가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면으로는 교회가 또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교회 시대가 교회의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교회의 역사와 지금 이 시대를 봐도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사방으로 진리 복음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커져가요. 지금 너무나 큰 힘으로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사단의 결박이 어떠한 결박인지를 이어오는 3절에서 요한이 풀어주세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후천년주의자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막 번성하고 막 축복을 받고 막 그런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도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3절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3절에. 예,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여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뭘 못하게 하셨다고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 만국은 뭐예요? Nations, 열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들. 다시는 이방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해지고 모든 족속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때, 교회 시대가 오게 하셨다는 것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세요. 이것이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은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교회였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만국은 사단의 왕국이었어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백성들. 그것이 구약이었다고요. 그것이 사단이 결박되지 않았을 때의 구약의 현실이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심으로 만국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 시대고 새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 사역 중에 이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몇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봤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건져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을 내쫓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시는 사역이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 세간을 이제 강탈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거죠. 사단이 결박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나라로 부르시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여 그에게 속해 있던 세간을 강탈하시는 것. 사단을 결박하여 사단의 종으로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 만국에서. 이스라엘과 유대 땅만이 아니라 만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사단이 결박됐다는 것으로. 그래서 만국, 열방, 이방민족 모든 족속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때가 시작되었다.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시대가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고 교회고 하나님 백성들이었고 이방인들은 다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백성들로 여겨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멸전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사단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손에 있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거를 예표와 그림자로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때가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조금씩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떤 이방인들이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룻, 라합, 그리고 누굴 보냈죠? 요나를 보내어 구원받게 하신 니느웨 백성들.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며 장차 구원자가 오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여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시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치게 하셨죠. 그때가 사단을 결박하시는 때예요. 사단의 결박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2장 2절. 이사야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사사기가 이사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어떤 걸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죠?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늘의 시온산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만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볼러 모으실 것이다. 즉 천국으로 이제는 만방, 만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고요. 그것이 사단이 결박되는 때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고요. 사단이 결박되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뚜렷이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교회에 뭘 주셨어요? 지상명령을 주고 가세요. 구약에서는 그런 명령이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 지상명령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지상명령이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은 사단을 이미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사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단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 이 애나임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로 불러 모으시는 것,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불러 모으실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찾고 구원하실 건가? 땅 끝까지. 바로 이것이 천년 왕국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예수님 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교회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시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시대가 또 아니죠. 이런 교회 시대는 7년 대환란을 거쳐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전히 그의 종들인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 우리 살펴봤죠. 18장, 19장에서 함께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예수님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해요. 이런 의미에서 사단의 결박이 이제 사단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결박하셨을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로서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단은 참소하는 자, accuser,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거짓과 참소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사단의 힘은 그거예요. 거짓과 참소하는 것. 우린 사단을 항상 뿔 달린 엄청난 괴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힘은 거짓과 참소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끊임없이 거짓으로 미혹하고, 그렇죠? 말씀도 슬쩍 바꿔서. 그리고 끊임없이 고소하며 정죄하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죄인들이 그 거짓을 듣고 고소와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것.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은혜로는 절대로 오지 않게 하는 사역.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자신의 완전히 의로우신 삶과 부활로 자기 백성들을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사단이 더 이상 그런 자들은 꾀거나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가랴서의 말씀 생각나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됐어요? 정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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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대사장 예복까지 입고 세마포 여러 번 갈아입고 막 목욕제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연기 피워가지고 하면서 막 제사를 몇 번이나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제성소에 들어가 설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가 그렇게 섰는데 스가랴가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렇게 정결법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복까지 입고 들어갔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단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으로는 될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될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아직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그를 씻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로 서게 하세요. 사롭게 옷 입혀주셔서. 그 이후에는 사단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없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와 의의 공로로 옷 입혀주시는 자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은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것처럼 절대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꿰어 멸망에 이르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요. 사단이 다시는 꾀거나 거짓 고소하여 자기 세간으로, 자기 종으로 다시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의 불변하는 구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다 찾고 구원하시는데 여기에는 사단이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은 사단이 그 권세를 사용하여 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거짓으로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요. 다시 고소하고 정죄하여 심판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신 말씀 생각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히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써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셨고 예전에 사단에게 속해 있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건져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사단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침내 사단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여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때는 결박이 아니에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머리가 깨지고 완전 불과 유황,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그 심판은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긴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온통 거짓으로 미혹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역을 하여 믿는 교회와 성도라도 공격하고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성도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계시록에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리고 14장 12절이에요. 먼저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뭘 지키는 걸로 이 천년왕국 시대의 교회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을 알려주시나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피를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 그리고 그것이 나만 아니라 내 형제들까지도 그 믿음으로 지켜주는 삶. 이것이 사단을 이긴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이 시대에 더욱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역을 사단이 절대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막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면 안 듣겠죠. 거부하겠죠. 그거는 사단이 힘을 가지고 막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승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아무리 방해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대적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긴 자들로 담대히 기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알려주는 천년왕국의 첫 번째 현실로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복된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주셨는지 지금 사단이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는 이 귀한 복음의 시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사단은 거짓으로 꿰어 온갖 고소와 정죄를 하며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음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절대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진리의 기둥으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